로마서 1장, 2장, 3장은 죄에 대한 인재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 18절에서 32절까지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방인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면 도대체 뭐가 다르겠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 뭐 차이점이 뭐냐? 뭐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느냐? 똑같은 죄인이라면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이것이 엄청난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받은 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에게서 났다. 그들에게는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하여튼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어제 아침에 그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다. 그 말은 혈통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가치, 교회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았다고 해서 그러면 죄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기는 맡은데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것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면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런데 자,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가운데 자,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럼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럴 수 없다.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자 참되시다 할지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하세요. 여기 주의 말씀에 그 말은 시편 51편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고 회개하는 중에 시편 51편 4절 말씀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랬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되어서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여서 믿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목사가 죄를 짓고 장로 권사가 죄를 짓고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문제지 않느냐 하나님이 문제지 않느냐라고 자꾸 교회 탓 하나님 탓하는데 아니 교회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그 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또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아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 말은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 내 불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면 그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6절에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아니한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상한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7절이 중요한 것은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자기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거짓말해도 돼 하고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속이게 만들어요. 드러나기 전까지 부모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속이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누가 말하냐면 신천지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 7절 때문에 그러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 거짓말해도 되지 않냐. 거짓말을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만약 이렇게 거짓말한다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중에 어떻게 내가 이런 심판을 받으리요.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또 8절에서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나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 더 나쁜 일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그것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잠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니 지나친 말도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랬고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제9계명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거짓말하는 것,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던 거야.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죄악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 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생각하지 않고 7절 상반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짓기식으로 말해서 야,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거 정당해 하고 이렇게 자기 교리를 삼고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못되는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딱 그 구절 그 부분만 짜짓기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속아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1장에 2장에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이 다 죄 아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다 죄인들이다. 물론 말씀을 먼저 받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런 선민의 혜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죄인입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 사상적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또 13절 14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언어 생활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 언어 생활이 정제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성격대로 나가는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야, 누구라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쏟아놓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욕은 안 합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 험담 안 하십니까? 전부 언어 생활로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죄를 짓는 그 언어 생활 측면에서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또 15절에서 17절은 행동하는 측면,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의 모든 행동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사상적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언어 생활이나 아니면 우리 행동이나 할 것 없이 의인된, 아니 말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만큼 우리는 늘 그런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마지막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 죄 아래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잘 몰랐죠.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뒤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탐심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가 아니라 율법을 만만치 않은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내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로마서 강의 전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비싼 기계가 뭐냐? 그 비싼 것들이 뭐냐면 엑스레이, MRA, CT 촬영하는 기계들이 가장 비싼 기계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들은 우리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고치는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기계들이요? 내게 무슨 병이 있는가 검사하고 찾아주는 기계가 그것들입니다. 엑스레이, MRA, CT, 간혹 우리가 병원 아플 때 가서 찍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병이 있는가를 찾아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싼 이유는 그렇게 찾아야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인지 알아야 의사가 손을 쓰고 약을 쓰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 줄 알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총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입니까?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까 찬송했잖아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받았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 신앙이라 해서 자연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 해서 자연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기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할 것 없이 조금 유대인은 믿지 않는 자에 비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맡은 그런 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자기들이 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6월이 될 수 있도록 또 6월달 그 앞에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각 10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